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맡길만 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애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결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구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또 다른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무지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좇아야 할 길을 따라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타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믿는 이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족인 유대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잠깐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만 떠나 있을 뿐 마음으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한 나머지 여러분을 찾아가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나 바울이 몇 번 여러분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월계관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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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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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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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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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신명기 제3장.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익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못을 시루인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거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자선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석자나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루에르서부터 길라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라에서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애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에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번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슬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릭스는 예수의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천인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은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용한 말재주꾼인 변호사 더둘로의 바울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응하는 바울의 변호의 내용도 지난 시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발과 변호가 있었으면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결을 다루고 있는 이 법정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데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데서 배워둘 점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위신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이름뿐인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림 없이 사실과 진리의 증거와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충성된 증인인 바울의 변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대를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분명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도 우유부단한 이 재판정의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지사장이나 아나니아나 유대 장로들 그리고 벨릭스와 같은 역사의 수치스러운 인물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중심으로 판결을 미루는 벨릭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때 벨릭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사이에 마치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22절 상반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라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의 도를 바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정의와 거짓 사이에서 애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는 것은 역시 그의 정치 수완으로 인해서 취한 자세가 분명합니다.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사건의 내용을 편지로 충분히 써서 보내왔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고발하는 내용이나 바울의 변호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가로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22절 하반절에 한 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은 천부장에게서 더 이상 다른 정보가 나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무죄를 안 총독이지만 제사장 아나니아나 장로들 앞에서 바로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여서 석방한다면 저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이유를 감안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하는 23절의 뒤처리를 보면서도 이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무지한 사람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붙잡아 두는 것은 인간적인 처세에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가들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 중심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특별히 귀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는 하였지만 역시 그 도를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바탕으로 삼지는 못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25절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탐욕적이고 잔인한 인물이고 무절제한 여자인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의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장차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숨김없이 증거하는 바울에게서 역시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 그리고 절제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기 위한 사람의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사람 측의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장차 오는 심판뿐으로 죄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강론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랴. 25절 하반절에 이 부분의 모습은 그대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헤롯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이죠. 사실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의 권모술수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 않고 자신들이 무절제를 채우기 위해서 무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지만 역시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한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감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25절 하반절에 이 말이 진실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시 순간에 두려움을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희망, 즉 현재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확신하고 이 순간에도 심판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 중심으로 세상 정치가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 많은 부부는 귀한 생명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벨릭스는 자신의 육신적 안일과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만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영화에만 눈이 먼 벨릭스의 어리석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인데 이 사람이 유대 총독까지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을 것인데 바울같이 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빈궁한 사람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불쌍한 가난뱅이였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래야 하는데 눈이 먼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져온 이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지 않았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27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낸 기간이 2년이라는 말입니다.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22절 하반절에 약속해 놓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려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2년 동안이나 묶어두었으니 이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7절 하반절인데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고 이것 때문에 소환되고 베소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이 반란이 강한 유대에서 그래도 총독 생활을 좀 오래 해보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의로운 사람도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거역하면서 애썼지만 자신의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다면 오히려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처세술은 결국 오래갈 수 없음을 이 타락한 정치인에게서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벨릭스 후임으로 유대에 온 베스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도행전 25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생명이 길고 싶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영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것보다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잔꾀를 부리는 어린아이보다도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Holy, holy, holy.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원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내 이웃의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어느 농부보다도 저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은 이 글을 실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신다. 신문사에 이 글을 투고한 그 농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더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신다. 공의가 때로는 보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벌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공의가 보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 나타날 때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가 온전히 공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에게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스바냐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불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미적분학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므로 넘어지기 쉽고 유한한 우리가 전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틀림없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교훈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공의로운 속성과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위해 죽음당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주었을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으므로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상으로 주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의 특성을 그처럼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배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은 없으니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거든. 이처럼 고의로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이 흥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도록 그냥 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일으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모두에게 오는데 갈대아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이 쓴 주석처럼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7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공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퍅하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토기장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을 그의 권력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은 현명하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서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관계의 끈을 잘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이 생전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심판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